사도행전 2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홀수는 여성 성도님들이 읽고 짝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 함께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아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듯이 배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배를 타고 갔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을 책임지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총 276명이 배를 타고 있었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바울의 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예요.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해서 시돈으로 갔습니다. 시돈에서 무라로 갔어요. 이게 발음이 우리 한국 발음은 좀 이상해지는데 무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니두라고만 되어 있는데 크니두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를 갔죠? 미항이라는 항구를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레데라는 섬이죠. 미항이라는 섬을 갔고요. 그리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이 영어를 보면 피닉스인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베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3개월 나기 위해서 베닉스를 가기를 원했는데 베닉스를 가다가 뭘 만나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배가 갑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섬까지 배가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지금 276명이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Fair Haven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도착하고 났는데 겨울을 3개월 나려고 하니까 여기보다는 그래도 이 베닉스라는 곳이 한 5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먼 곳도 아니니까 그래도 겨울을 3개월 나려면 베닉스에 가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배가 여기 말타라고 하는 멜리데 섬까지 거의 770마일을 포류해서 가게 되죠. 54km 거리를 가려고 하다가 770km를 표류해서 결국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되는 것. 며칠을 표류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14일입니다. 14일을 표류해서 가게 되죠.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의도는 어디를 가는 거였어요?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왕 3개월을 날 거 그래도 조금 좋은 도시에 가서 지내자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아주 큰 꿈입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 점심은 먹을 거 여기서 먹느니 그래도 조금 더 맛있는 저기 가서 먹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꿈을 꾼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베닉스를 가는 건데 결국은 어디를 가게 됩니까? 결국은 멜리데 섬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야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꿈을 꿉니까?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가족들의 멤버들이 아무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뭐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냥 소박한 꿈을 꿨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가서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에 없었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7장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데 며칠 만에 버린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생명 걸고 붙들고 있을 것 같죠? 재산? 생명이 위협해지니까 여러분 이틀 만에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이틀 만에. 그리고 3일째 되는 해 뭘 한 줄 아세요?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위급해지니까 내 손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잡고 있는 것 이거 그게 그렇게 귀중하게 안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독일 올 때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미항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베닉스에 가서 지내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것보다 내 한 사람 희생해서 독일 가서 고생하면 내 부모, 내 형제들 우리 가족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식구들이 그거 알아줍니까? 식구들이 그렇게 박수 쳐줘요 지금? 보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몇 년 내가 고생하고 한국 가서 사업할 그 정도만 내가 돈 벌어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여기 눌러앉을 생각하고 오신 분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276명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모으고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은요? 생명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독일 안 왔으면 혹시 교회 갈 분 몇 명 됩니까? 독일 와서 힘들고 외로웠고 지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까지 표류해서 가는데 여러분 14일을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길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 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표류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섰고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바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게 표류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것 때문에 중심 잡고 결국은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는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탔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평소에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조용히 살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배를 처음에 탈 땐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거든요. 어느 누구도 바울의 권위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생기게 되었는지 저는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2절부터 우리 6절을 아까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 멜리데 섬까지 오기는 왔어요. 아까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멜리데 섬까지 표류해서 왔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원주민들이 동정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합니까? 그냥 앉아있지 않고 자기도 그래도 불에 늘 나무 뭉치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에 가까우니까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야, 역시 하늘은 공의로워.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합니까? 몸이 퉁퉁 붓던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바울이 손에 물고 있는 뱀을 어떻게 해요? 그냥 툴툴 털어서 불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독사가 물듯이 태클 거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우리를 물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툴툴 털고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퉁퉁 붓고 혼자 억울해서 울다가 눈이 퉁퉁 붓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억울해서 팍 쓰러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난관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그냥 툴툴 털고 신앙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바울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는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탔어요.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미항에서 출항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출항하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거다.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있으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게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영적 권위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부터요. 그렇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뚝 서 있었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잖아요. 독사에 물리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여러분, 3개월 전만 해도, 배가 출항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바울의 영향력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후에 이제 로마로 출항할 때가 되면 그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아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11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로마로 갔더라라고 해도 바울의 목적은 다 이루는 건데 왜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도시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제 마음이 딱 멈춰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두 도시를 보면, 12절을 보면 수라구사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어디를 갑니까? 레기온을 가죠. 거기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14절을 보면 보디올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14절. 자, 여기를 보면 12절과 13절에 없던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4절 시작 부분을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여기서 형제들이란 과연 누굴까요? 이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그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13절을 보면 수라구사나 레기오는 배가 필요해서 잠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보디올은 어떻습니까? 보디올에 도착했더니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며칠을 있었어요? 1회, 7일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배의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올에서 7일이나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 나머지 275명이 뭐 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과 충분히 믿음의 교제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줬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은 며칠을 머물렀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찾아왔으니까 역시 바울이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허락해 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배에는 백부장도 있고요, 선장도 있고요, 선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가 누구 일정에 따라, 누구 말에 따라 배 스케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울이 멈추고 싶고 바울이 형제들과 교제하고 싶으면 배가 멈춰서고,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권위가 다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춰서서 교제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권위가 어디서 왔냐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믿음으로 멋지게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적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년 여름이 생각이 났었어요. 개척하고 5년째가 되면서 사역이 많이 힘들어서 제가 LA에서 섬겼던 에브리데이의 최홍재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참 많이 힘드네요 라고 했더니 이런 편지를 보낼 때 제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최 목사님이 무거운 짐진 최 목사야, 문 목사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럴 줄 알았죠. LA로 다시 불러줄 줄 알았죠. 그런데 최 목사님이 제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인 독일 사역을 딱 가슴에 맡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고 했는데 오히려 최 목사님은 제 가슴에 더 무거운 독일이라는 짐을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다른 도시도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잖아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언어고요. 저희 자녀들은 이제 하이스쿨을 가야 되는데 하이스쿨 때는 학교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걸 거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처럼 쟁기를 든 자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순종하고 독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비행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LA 돌아가는데 사역지 없이 돌아가지 않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간증을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하와이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남미에서 오셨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오래돼서 그 선교사님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요. 어떤 나라였던지 어느 원주민을 섬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하고 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 앞에서 선교사님이 겨우 들 수 있는 큰 돌을 가슴에 딱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돌을 주면 강 건너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원주민들도 돌을 하나씩 이렇게 다 들고 있길래 아, 강을 건너가면 강을 건너간 후에 돌이 필요한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힘겹게 이제 돌을 들고 강 중간쯤 왔을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물살이 센데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내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 잡고 강을 건널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딱 깨우쳐 주시면서 그 깨달음이 내 깨달음이 된 거예요. 저는 최 목사님한테 이 개척이란 무거운 짐 내려놓고 LA 불러주시면 가서 좀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데 오히려 최 목사님이 독일이라는 더 무거운 짐을 제 가슴에 딱 맡겨주셨던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게 제가 세상의 유혹의 흐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게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게 결국 나를 중심 잡고 서 있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길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힘들게 겨우 견디고 나왔는데 교회 오니까 사역이라는 섬김이라는 무거운 돌을 우리 가슴에 딱 감겨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구역장이라는 짐을 목사가 가슴에 딱 안겨줄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서장이라는 돌을 맡겨주고 섬김과 봉사라는 무거운 짐을 맡겨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화장실 청소와 부엌 설거지의 짐을 딱 맡겨줄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중심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인 것만 깨달으면 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복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제가 더 무거운 거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0절은 그냥 두십시오.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276명이 그 섬의 최고 높은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를 받아 사흘 동안 있습니다. 근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었습니까? 열병과 이질이라는 병. 이질이 어떤 병인지 알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설사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병과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섬에 있던 모든 질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바울이 안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사흘 동안 복음을 전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치유의 사역,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던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10절인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있는 동안에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배에 쓸 것들을 배에 충분히 실어주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어진다라는 것. 우리 낭비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도 하고 싶고요. 은혜 받으면 선교도 가고 싶고요. 은혜 받으면 교회 섬김과 봉사도 즐거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밭을 팔아서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자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리장인 죄인인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찾아오자마자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스스로 처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토색한 거는 몇 배를 갚아요? 네 배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의 재산은 그냥 정직하게 번 걸까요? 아니면 다 토색한 걸까요? 다 토색한 건데 토색한 것마다 네 배씩 갚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빚쟁이 되는 거잖아요. 미세스 삭개오가 안에서 저녁 준비하다가 속이 뒤집어졌을 걸. 이 남자가 미쳤나? 재산 절반 주고 토색한 거 네 배씩 갚으면 우리 빚쟁이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 기쁨으로 나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섬의 멜리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 필요한 것 배에 바리바리 사주는데 그게 기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맛본 분만 아멘.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혹시 내가 구원도 거저 받았는데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인색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인색하고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도 인색하고 주께 헌금하는 것도 인색하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총, 구원의 영광 다시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가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마지막을 보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담대한 건 아니고요. 해석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독일어 밑에 봐도 그렇겠지만 위로받다, 격려받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제가 LA에서 7년이나 섬겼던 에브리데이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찬양 시작부터 목사님 축독 때까지 제가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거기에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배에 내가 또 있다라는 게. 그런데 더 행복했던 건 뭐냐면 예배를 끝났는데 성도님들의 그 환영. 이제 장로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와서 인사하기는 힘들고 저를 보고 문 목사 이리 와 이리 오세요도 아니야 이리 와 제가 한 12일 있었죠 미국에. 얼마나 바쁘게 쫓아다녔는지 도착하는 날 저녁, 출발하는 날 점심, 장인 장모와 점심 저녁 그렇게 딱 두 번 먹고 계속 불려다녔어요. 점심 저녁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제가 오는지 모르고 주일날 그냥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빼가지고 목사님 이거 갈 때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가. 어떤 분은 잔돈까지 다 빼가지고. 야,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제가 그 에너지 우리 은혜교회 와서 다 쏟아버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최 목사님이 저 왔다고 은혜 교회까지 같이 가서 한경 목사님께 그래도 인사하고 가라고. 최 목사님이 계시던 곳에서 은혜 교회까지는 100km가 넘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를 몰라. 하수구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물이 다 넘칩니다. 미국이 그래요. 이 하수구에서 물이 얼마나 넘쳤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물이 넘쳤으면요. 말 다 했죠. 그렇게 비가 오는데 최 목사님이 100km를 달려서 저 데리고 한기홍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시키고 어른들한테 꼭 인사하고 다녀야 된다고. 가서 한기홍 목사님한테 점심 맛있게 얻어먹고 기도받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 그거 우리 가슴에 딱 품고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기쁨이 또 있어야 돼. 우리 이제 곧 예배 끝나고 나면 믿음의 교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눌 텐데 우리 안에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2017년 새해를 주심으로 새로운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